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5과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 10월 30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36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 지난주 교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확인해 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서기관이 묻지 않은 것에 관한 설명을 이어가셨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하나로 연결하신 후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개념은 신명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지식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하는 신앙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행하기. 나와 내가 속한 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2.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3.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4.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의 핵심 기별은 무엇입니까? 5. 약자들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모습일까요? 7.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나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길에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또 말씀을 임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저희에게 말씀의 회복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한 주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또 열심히 돈을 버느라고 또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잊고 사는 친구들의 분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 자신이 저희 셀이 세 개의 셀 리더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분주하고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셀에 이제 세 명의 리더들이 먼저 어린아이들 엄마 자모들을 위한 그 셀에 리더로 세워지신 분은 정말 네 명의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성의 훈련을 하시면서 계속적인 리더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또 아기 엄마들이 아직 어리고 애들도 어리고 또 아기 엄마들이 제대로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일단 그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직은 미미하지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을 다 거의 키운 그 사공 그룹의 리더는 이제 어머니를 돌보시고 또 자신이 몸이 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어머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그 기도회를 운영하시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그날의 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빼곡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갓 결혼한 새 가정 반을 맡은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두 반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저녁에 올라온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셨지만 각 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며 또 새신자가 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야 되는 그러한 건강한 셀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구나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통해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절부터 15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랴.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죄를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말씀으로 임하시는데요. 1절에 7장 1절에도 역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호와께 예배하러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3절에 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보았더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기에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의 4절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며 또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는데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갑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간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또한 위선적인 그 성전에서 참된 예배와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성전을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은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 보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또 무죄한 자의 죄를 피를 흘리는 것. 그런 일들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지속된다는 그런 말씀을 7절까지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와 그리고 위선적인 성전 봉사를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처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는 절대로 그 이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그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는 그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는 강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고 이제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14절에는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내가 행하겠고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고집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악함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쫓아낸다는 표현은 영원히 그들을 버리겠다는 표현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도 정말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바라는 선지자로서 눈물도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정말 멸망하고 또 쫓아내신다고 하는 이 아픈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 기별로 마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을 때 너희들을 쫓아내겠다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고 싶어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너희가 쫓겨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역으로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기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을 오늘도 역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약자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거짓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산양이라고도 하는 염소는 들염소를 가축화한 동물로 오래전부터 길러왔지만 산악지대에서 서식하던 야생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혹한이나 혹서의 기후에서도 잘 자라며 질병에 걸리는 일이 적고 기후 풍토에 적응성이 강한 강건한 체질입니다. 식성도 까다롭지 않아 거친 먹이에도 잘 견뎌냅니다. 염소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몸집도 작아서 사육하기 쉬운 편입니다. 염소는 양과 개통 분류학적으로 가까운 동물이지만 염소의 수컷에는 턱수염이 있는 데 비해 양은 턱수염이 없고 염소의 꼬리는 짧고 위로 세워져 있는 데 반해 양은 일반적으로 아래로 드리워져 있으며 다 같이 초식성이지만 염소는 풀보다는 나뭇잎을 즐겨 먹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염소는 양에 비해 목이 길고 머리가 높게 위치해 있으며 암수 모두 뿔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뿔은 활 모양에 좌우로 편평하고 온몸의 털이 단단하며 거칠고 털 기름이 적습니다. 털 색깔은 주로 검은색과 갈색, 회색, 붉은색, 흰색입니다. 발굽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꼬리는 짧으며 편평합니다. 염소에게는 특수한 이와 소화기관이 있는데 위턱의 앞부분에는 이빨 대신 딱딱한 판이 있습니다. 아래 턱에는 8개의 앞니가 있는데 위쪽 판과 맞닿아 먹이를 물거나 자릅니다. 또한 위턱과 아래 턱에 12쌍의 어금니가 있어서 먹이를 씹습니다. 염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로 먹이를 소화시키는 위가 4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염소는 행동이 매우 민첩하며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나뭇잎을 잘 먹는 식성이어서 관목의 잎을 먹어치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높은 나무의 가지에 올라가서 잎을 먹기도 하므로 나무가 적은 장소에 많은 개체수를 방목하면 토지를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소의 번식기는 가을이며 생후 반년이 지난 암컷은 21일 주기로 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되었을 때 짝짓기를 많이 합니다. 임신 기간은 약 152일이고 초봄에 분만합니다. 새끼는 보통 한 마리를 낳지만 두 마리 또는 세 마리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난 새끼는
곧바로 일어서서 어미의 젖을 먹습니다. 생후 약 일주일 동안에 나오는 젖인 초유는 새끼 염소에게 면역 항체를 공급하고 태변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염소는 고집불통으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으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질도 억세고 사나우며 야생의 버릇이 안 없어져서 계속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수염소들은 힘이 세고 강하며 포식자들에게도 거세게 달려들지만 암염소들은 몸집과 뿔이 작고 약해서 덜 공격적인 편입니다. 야생염소는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하지만 주로 바위지대와 산악지대에서 살아갑니다. 암컷과 새끼는 무리를 지어 지내고 수컷은 혼자 지내거나 별도로 무리 지어 지내다가 짝짓기 처리되면 암컷 무리에 합류합니다. 식성은 잡목과 나뭇잎, 나무 껍질을 가리지 않고 먹으며 야생 염소의 대부분의 종은 아시아에서 생활합니다. 2010년 10월 영국의 타블로이드 더선 인터넷판은 스위스 국경 근처 이탈리아 북부 안트로나 계곡에 위치한 신지노 댐을 오르는 아이벡스라는 야생 염소들을 소개했는데 사진에서 야생 염소 떼는 높이만 50m에 거의 수직으로 솟은 신지노 댐 벽을 미끄러지지 않고 간단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 염소는 부족한 소금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돌을 핥거나 흙을 먹어서 이를 보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생 염소를 개량한 가축 염소는 600여 품종이 있으며 대부분 상업적 가치가 있어 많은 고기와 젖, 가죽과 털을 얻습니다. 젖을 짜기 위한 염소의 주된 품종은 자넨과 토겐부르크, 알파인으로 스위스에서 개량되었습니다. 앵글로 누비안 염소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젖 염소로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수입된 염소와 영국 염소를 교배하여 개발했습니다. 그리스와 프랑스에서는 염소 젖을 사용하여 만든 치즈가 있는데 염소 젖은 단백질과 지방, 칼슘, 비타민 A 등이 우유보다 많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식육용 염소는 남아프리카의 보아와 나이지리아의 붉은 소코토가 있는데 붉은 소코토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도 기릅니다. 털을 얻기 위한 염소의 주요 품종은 앙고라와 캐시미어입니다. 앙고라는 터키의 앙카라 지방에서 기르기 시작했는데 앙고라 털은 부드럽고 비단결 같아 양모 생산에 많이 이용됩니다. 캐시미어는 히말라야 지방에서 기르기 시작했으며 부드러운 속털로 캐시미어 양모를 만듭니다. 인도 카슈미르 지방의 염소는 캐시미어 옷을 만들 때 쓰이며 몽골 유목민 가정에서는 원래 염소가 인기가 없었는데 이 캐시미어가 비싸게 팔리는 것을 알고 염소를 키우는 가정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염소를 위협하는 야생의 천적은 아시아 사자와 아시아 치타, 호랑이, 표범, 불곰, 늑대, 승냥이이며 가축종은 가장 주요한 천적이 표범이고 그 다음이 호랑이와 늑대, 승냥이, 코요테, 불곰, 아시아 사자, 아시아 치타, 수리 등으로 다양합니다. 염소의 수명은 10년에서 16년 정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양은 털을 깎아 섬유를 짜기 위해 기르는 면양으로 동양에서는 훨씬 나중에야 들어왔습니다. 이 면양이 들어온 뒤에 기존의 양을 산양이라 부르며 구분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전까지 동양권에서 양은 지금의 염소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염소는 한 목초지에 있으면서 풀을 뿌리까지 뽑아먹기 때문에 목축지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염소들은 사막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번식력이 왕성해서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게 합니다. 개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염소는 고집이 세서 자신이 가고 싶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키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 양에 비유되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와 산양에 비유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아니라 양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며 생애하다가 하늘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잠하신 어린 양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과의 격렬한 전투를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제자들마저 깊은 잠에 빠져 예수님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힘없는 머리를 안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아마도 혼절하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 앞에 들이닥친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가룟 유다를 앞세운 폭도들이었고 그들은 제사장들이 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밤이 깊은 야심한 시간에 그렇게 폭도들에게 붙잡혀 제사장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깊은 밤 산천초목이 모두 잠들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멀리 온 사람들도 천막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시간에 폭도들은 예수님을 거칠게 다루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산등성이의 밭과 감람나무 숲을 지나 예루살렘 거리를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잠자던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분노한 폭도들의 무리가 합세하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의 거리는 비명과 웅성거리는 소리로 요란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포박된 채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아져 비록 지금은 대제사장의 자리를 사위인 가야바에게 물려주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대제사장으로 존경하고 그의 말과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보아야 했고 또 신문해야 했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안나스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세상 경험이 부족한 사위 가야바가 잘못 신문한다면 자신들의 목적이 어긋날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들의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의 죄를 신문해야 하는데 안나스는 이마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의에는 당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우물이 따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는데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이 일은 그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 많은 자신이 예수를 먼저 신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의 신에서 밝히고 있는 안나스는 교활한 사람이요, 재치가 있었으며 음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안나스는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하여 예수님의 제목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안나스는 산헤드린 회원들과 힘을 합하여 예수님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첫째 그들이 찾은 죄목은 예수님을 참남죄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참남죄. 참남죄는 당시 참으로 무서운 죄였는데 이 참남죄라는 것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죄를 그들은 참남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만 몰아갈 수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참남죄로 몰아 죽일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목은 소요죄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는 로마 정부에 대한 죄가 될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 밀란을 일으키면 소요죄로 몰려서 로마인들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나스는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소요죄를 지은 죄인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의 첩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스의 이 모든 계획을 예수님은 마치 책을 펴놓은 것처럼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는 음흉하고 비열한 생각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나스와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사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숨어서 은밀히 가르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냈던 첩자들의 보고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은밀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행여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올까봐 두 사람에게는 연락도 없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집요하게 예수님의 죄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에게서 한 점의 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그치는 안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저들 첩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일을 아느니라고. 오히려 안나스를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잠잠하셨습니다. 침착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도 미워하고 죽이려 달려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과시해 보일 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나사렛 예수는 자신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에 그가 데리고 다니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코 보잘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자신들이 증오하는 로마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것도 선택된 백성들인 자신들을 향한 매서운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을 휘둘러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혼쭐내기도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기인들을 향해서는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각종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까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자신들을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를 찾아 자신을 모두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했으니 그들에게 예수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원수가 되었고 죽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안나스와 사내들인 회원들의 조롱과 비난은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사령관이 이런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 천사들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바로 그 장면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도소망 700쪽.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령관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원하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천사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일찍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수치스러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원수들을 소멸시킴으로 그들의 분노를 나타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요 당시 바리새파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지독하게 미워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부활을 가르치고 다니자 분노가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가혹하고 무정했으며 파렴치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근엄하게 재판하게 앉아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비난하며 죄를 찾기 위하여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는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예수님의 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야바의 비열한 방법들, 질문들에 대하여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놓이는 어린 양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마침내 가야바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야바는 재판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가야바는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이 말은 마침내 가야바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부활과 심판, 내세를 인정하지 않던 사두기파 사람이었던 가야바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예복을 찢으며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의 율법에 만일 대제사장이 의복을 찢으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에는 친구들이 죽으면 옷을 찢는 일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을 찢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나고 분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나스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헤드린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바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